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허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96편, 97편, 98편 이 세 장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찬송하는 시편들입니다.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 92편부터 100편까지가 제왕 시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뭐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노래도 많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근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신다는 얘기죠. 뒤틀리고 엉키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바로 잡으시겠다는 얘기죠. 그날이 온다는 거죠.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영의 지혜 속에서 어떤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삐뚤어진 일들을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잡힌다. 다 바로잡힌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인생만 보더라도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망가지고 어긋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망가집니까? 죄악 때문에. 이 망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는 거는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은 분명히 대다수의 시가 그냥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쓴 시라고 보진 않아요. 아마도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전쟁의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이 노래가 불려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여기 제목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시. 우리가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분명히 지어진 시일 것이라고 보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 시를 노래하면서 점점 탈역사화하는 거죠. 그 역사적 사건으로부터는 점점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게 되죠. 종말론적인 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이 98편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다지 이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성공회 교인들한테는 이 시편은 되게 유명한 시편이에요. 98편은 라틴말로 칸타테 도미노. 칸타테 아시죠? 칸타테 sing, 노래하라. 도미노, 주님을 노래하라. 이게 라틴말로 시작이 그렇게 되거든요.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래서 이 시편의 제목은 그냥 칸타테 도미노예요. 그리고 영국 그 성공회에는 공동기도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 종교개혁 이후부터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쓰는 건데 조금씩 고쳐지기는 했죠. 그 공식 명칭이 지금 보니까 공동기도서가 아니고 지금은 성공회 기도서라고 지금 바꿨더라고요. 우리말로. 그 정식 명칭을.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시편이 칸타테 도미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삶에서 20편을 가지고 노래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의 교인들한테는 20편은 특별한 시편인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침이든 밤이든 성경을 읽으실 때 또 묵상하실 때 또 우리가 같이 교독을 할 때 등등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온 마음을 들여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를 마치 한 번 읽고 지나가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읽으면 이게 어떤 얘기예요? 즐겁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반복되는 거죠. 성공의 기도서에 이 시편을 특별하게 다 집어넣은 것은 아마도 성도들의 삶에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는 정서는 바로 이 시편 98편에 있는 정서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힘든 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한 3년 반 정도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되게 큰 교회인데 찬양을 엄청나게 막 한 30분, 40분 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맨날 따라하라고 그래요. 저 따라하는 게 싫거든요.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막 빅토리 막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뻐하라. 근데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침 주일날 아침에. 근데 자꾸 기뻐하라 그러는데 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정서가 언제나 이렇게 막 들떠있고 기쁘고 막 찬양하고 싶고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때로는 울고 싶고 절망스럽고 낙심 가운데 있게 되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일들에 따라서 그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시편 9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건 이런 게 아닐까. 결국 너희들의 삶에서는 절망을 느낄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애도해야 할 때도 있고 많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너희를 지배하는 정서는 기쁨이어야 해 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 그게 오늘 98편에 설명하는 것 같아요. 슬퍼할 수 있고요. 낙심할 수 있고요. 절망할 수 있고 정말 고독함에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게 되는 이기게 되는 살아남는 정서는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신자의 선한 싸움입니다. 정서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쁨을 향한 싸움이에요. 멈춰서도 안 되고 싸워야 합니다. 이 98편은 9절인데요. 세 절씩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존 스토트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처음 세 절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세 절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세 절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적절한 구분이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피시면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전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98편 전체가. 근데 예배하는 주체가 처음에 세 절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절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간. 그리고 마지막 세 절은요. 자연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 자연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윌리엄 벵게메런이라고 하는 학자는 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런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처음의 세 절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찬송하고 중간의 세 절은 위대한 왕의 현재적인 다스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절은 뭐겠어요? 미래에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세 절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처음에 이스라엘아 찬양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얘기를 해요.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 새 노래라는 말은 몇 번 나왔죠. 시편에서. 새 노래라는 말은 새로 작사 작곡해가지고 노래 불러라 그런 얘기 아니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신선한 새로운 이유를 가지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일생 그런 신선한 이유가 날마다 솟아나올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죠. 우리의 대상,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이 김일성이가 죽었지만 나를 찬양해라, 영원토록 찬양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찬양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아니 찬양은 그냥 욕먹을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말은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일날 아침에 그러기가 얼마나 쉬워요. 모태신앙이고 일생을 예배를 빠져먹은 적이 없는 저 같은 바리새적 그 인간에게는 이게 얼마나 익숙해지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익숙한 것은 익숙한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의 은혜가 익숙해져서 더 이상 감흥이 없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묵상하고 되새길 때 다시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인해서 또 장래의 은혜를 인해서 찬양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새 노래로 찬양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기이한 일이요. 기이한 일 때문에. 그게 뭐예요? 이 처음에 이 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아마도 야, 이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엄청난 승리를 주셨어요. 막 난리가 났겠죠.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 배경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시편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승리하고 동의어예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우리를 죽도록 패배하여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 전쟁을 막 하면서 살아가진 않잖아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임스 보이스는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영적인 승리로 이해를 하고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승리라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예요. 세 가지로 그런 얘기합니다. 첫째,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얘기는 첫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크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일생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죄인의 실존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죽는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린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언젠가 우리도 다 죽어요. 순서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죽음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게 아니고 죽음이 천천히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죽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죽음을 두려워할 대상으로가 아니라 죽음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문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궁극적으로 이 전쟁에서의 구원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대적은 누가 있어요? 사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탄과 그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할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승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승리한 사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일을 얘기했어요. 1절에서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를 우리가 배운다고 할 때 교리를, 딱딱한 교리를 이론으로서 배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밀폐된 공간에서 뭔가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선하심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땅끝에 이르는 모든 자까지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출애굽 사건에서도 재앙들을 애굽인들의 목전에서 행하시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표현들을 종종 썼어요. 이방인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방인의 목전에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신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교회를 산속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존재하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죠. 우리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존재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열방의 목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목전에서.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정착하게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인가? 왜 하나님은 이 실크로드를 지나서 왜 한반도까지, 한반도 좋잖아요. 제주도도 좋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돌리시지 말고 40년이면 실크로드 왕복할 거예요. 마르코 폴로 몇 번 왔다 갔다. 한반도도 괜찮잖아요. 왜 하나님 거기다가 놓으셨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계 모든 문명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셔서 그들이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에 알려지게 하셨다. 더 자세하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튼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큰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공할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룰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 우리가 왜 광주에 존재하는지, 한반도에 존재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림이 중생한 사람들의 안에 심겨지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게 해주세요.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 여기 그 2절에 보면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랬는데 구원과 공의는 동의어예요. 이게 사실은 이사야에 보면은 구원과 공의를 그냥 같이 막 바꿔서 써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들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는 동의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6장 13절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6장 17절. 아, 17절이 없는데요. 이사야, 다시, 13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러니까 공의를 가깝게 하겠다. 근데 멀지 않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는다. 구원과 공의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건 뭔가 하면 2절 3절에서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당신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어떤 성품이에요? 인자와 성실을 우리는 두 단어로 쓰지만 사실은 이거 이사일의라는 말 하잖아요.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의 의미. 그러면 어떤 뜻이겠어요? 인자한 성실하심이고 성실하신 인애죠. 그러면 이것은 주님의 언약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과 관련된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근데 기억하셨다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기억하고 까먹고, 기억하고 까먹고 반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말할 때 이거는 정적인 단어가 아닌 동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하세요. 기억하셨다는 단어는 머릿속으로만 기억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행동하셨다는 단어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6장 42절이에요. 줄을 좀 쳐놓으세요. 이런 말씀들을. 레위기 26장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기억한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인자와 성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기억하셨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잊어버리시거나 하나님이 뭐 깜빡깜빡 하시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그렇게 해서 땅끝이 보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땅끝이 보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게 이제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1, 2, 3절이에요. 근데 땅끝이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4, 5, 6절은 땅의 모든 거민이여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온 세상의 예배로 확장이 되는데 이 둘째 연에서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서는 딱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지적을 해요. 둘째 연 4, 5, 6절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겁고 무엇보다 시끄러워야 한다는 시인의 소망이 이 4, 5, 6절의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예배는 시끄러워야 된다. 우리 교회처럼 시끄러운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애들이 빽빽거리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말빈 테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성전 예배의 소음이죠. 소음. 시끄러운 거요. 소음은 전설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이제 보니까 역대하 29장을 한번 같이 보죠.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성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성전 예배의 질서를 다 만들어놨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예배를. 근데 제금, 비파, 수금 이 악기들을 다 지금 마련해가지고 지금 잡게 했어요. 26절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나팔까지 나옵니다. 27절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들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또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시끄러웠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굉장했겠죠. 데시벨이 굉장했겠죠. 그런데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어요. 에스라를 한번 가보십시다. 에스라 그 뒤 역대하 지나서 에스라 3장 13절이에요.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13절, 3장 13절 에스라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보세요. 4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소리칠지어다 그래요.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왜 저는 그런 막 가수들이 막 모이는 음악회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보면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보면 그 가수들이 막 이렇게 그 관중들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막 다 소리 지르고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분들은 갔다 오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막 소리 질러요. 막 체육관이나 뭐 이런 데가 떠나갈 것 같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소리 지르다는 게. 그러니까 가끔 이제 걷다 보면 야구장이 가까우니까 저녁 때 불이 켜져 있어. 야구하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확 그런 소리가 경기장 밖으로 막 들리잖아요. 그럼 뭐 기아가 뭐 쳤겠죠. 뭐 하여간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열광적으로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악기를 하는 자면 악기를 불고 뭐 다 그들은 노래 부르고 시편으로 찬양하고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찬양의 수단들도 언급이 되잖아요. 5절을 보시면은 수금이 나오고 또 음성도 나와요. 그러니까 악기를 모르는 사람, 악기를 못하는 사람은 목소리로 하라는 거죠. 목소리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호각, 나팔은 뭔가 하면 금속 나팔이에요. 여기서 나팔은 은나팔 같은 거예요.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그리고 호각은 뭔가 하면 이 호루라기가 아니라 요게 이제 양각 나팔 같은 거예요. 양의 뿔 같은 걸로 만드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악기로 소리를 내고, 목소리로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4절에. 온 땅이요. 온 땅이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거예요. 마지막 7, 8, 9절, 마지막 3절은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향해서 명령을 해요. 7절 보세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절 3절에서 1절 3, 1, 2, 3절에서는 과거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념했어요. 그리고 4, 5, 6절에서는 하나님이 온 땅을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왕으로서. 그리고 7, 8, 9절에서는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연이 회복되죠.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 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연의 권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7절과 8절은 얘기를 하는데 피조물들이 여러분 로마서에 너무너무 절절한 표현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바울이 환경학자였습니까? 환경운동가였습니까? 1세기의 바울이 세상이 자연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 이 자연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를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숲과 산과 강과 바다와 이런 것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에요. 8장 28절에 말하는. 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음한다는 거죠. 이건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자연도 타락했어요. 자연도 더럽혀졌어요. 인간과 함께.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땅이 정직하게 소산을 내지 않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삐뚤어진 거죠. 땅이 심보가 나빠진 거죠. 의인화해서 설명하자면. 그래서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 바라는 바는 피조물이 바라는 바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얻게 될 때 그들도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날을.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신음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와 함께? 사람과 함께 고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통을 하고 있는데 시편 98편 7절 8절 9절은 이제 너희들이 해방의 날이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뻐해야 돼. 지금은 신음하고 있잖아.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들은 기뻐할 거야. 찬송할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 첫 번째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을 얘기를 하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이거는 뭘 하라는 거예요? 바다와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또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여기 거주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4, 5, 6절에 나왔고 사실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라고 번역된 거는 동식물들을 의미할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자연 만물들이죠. 다 외칠지어다. 외치라는 거예요. 소리치라는 거예요.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물, 이제 세 번째가 큰 물이에요. 큰 물은 강들을 얘기하거든요. 뭐 유프라테스라든지 큰 강들을 얘기하죠. 강들이 박수할지어다라는 게 막 급류가 막 갈 때는 얼마나 그 물의 소리가 커요. 그런 것처럼 마치 박수를 치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악이요.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산악. 우리 집 앞에 있는 동산이나 아니면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이나 산악들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강력하고 절대적인 통치 앞에 그 거대하고 웅장한 것들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언제 그런 대변혁이, 자연의 대변혁이 일어나겠어요? 9절에 보세요.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하나님이 땅을 심판으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걸 바로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역사상의 억울하고 굽어진 모든 판결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 98편을 볼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핵심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장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능력의 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종말론적인 시편이에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생생하게 기대하는 만큼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만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 신앙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이 말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이에요. 근데 종말은 먼 훗날 언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먼 훗날에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이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도 먹어요. 맛봐요.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을 좀 적용을 하면 우리 인생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들은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지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살 힘을 끊어내는 것 같은 일들도 일어나요. 슬퍼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할 때도 있고 너무너무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죠. 밤에 그런 상태로 잠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영광의 날, 그 능력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고독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바로잡힐 뿐만 아니라 그걸 반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 바로잡히는 날, 그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의 개입이 있고 한편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당신의 선하심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새 노래를 불러 여호와께 찬양하고 즐거이 소리치라고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할 때 늙어서 힘 빠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린 예배할 때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공평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베샬롬 교회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계시록을, 우리가 계시록 강해를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예배는 리허설이다. 그날의 예배의 리허설이다. 그날의 예배는 요한계시록 5장 7장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송합니다. 어마어마한 뭐 야구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하늘에서는 그 찬송과 그 예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이 좋은데 한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장 13절과 14절 두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날의 서곡이고 전주곡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리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온 세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기쁨이고 복인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고 예배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보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이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아이작 와츠가 만든 찬송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노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이작 와츠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원래 영어 제목이 Joy to the World예요. 세상의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쁘게 소리치라고. 구원하시는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니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쭉 흔들어져 있고 세상에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처럼 이런 거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이런 도전인 거죠. 그렇다고 뭐 표정 관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제일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을 다 겪지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그냥 나는 속으로만 기뻐해요. 그러지 말고 그 음악 그 가수들 모이는 가수들 노래 부르는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사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쁨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